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을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왜 주목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자기를 던질 때에 형들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한 인물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을 타인에게로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도 살펴보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이 시작됩니다. 17장 서두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문맥상 다윗과 골리앗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다윗이 그곳까지 가게 된 과정을 주목합니다. 이야기의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생명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아니라 우리는 다들 다윗하면 골리앗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그 큰 역사의 현장이 있기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찮은 심부름이 주어집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조달하고 안부를 묻는 심부름 미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아버지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뭐 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은 없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가장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한 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갔다가 드디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기 있게 나서는 순간이 바로 이 17장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17장 50절 한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절 읽었다고 한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대중 눈치를 좀 채셨겠죠. 25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5절과 26절은 다윗과 사울을 대비시키는 구절입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을 자기가 무찌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순간입니다. 모든 생명이 저 생명은 도무지 이길 수 없어라고 자기만을 위해 움츠러들고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모독당하는 것 앞에 용감하게 나서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25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두 사람의 대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뭘 제시하죠?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리고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3번은요. 아비의 집에 세금과 원래 원문에는 부역이 함께 나와 있어요. 면제해 주겠다. 원문에는 자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게 하겠다. 뭔가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25절과 26절은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을 대비시켜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데 반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타인을 자신의 삶의 욕망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종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지체로 섬기고 다스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 속에 거하게 하고 있죠. 나중에 본문은 갈수록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잡으려고 몇 명을 동원합니까? 3,000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000명의 시간이 사울 개인에 의해서 허망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군림하면서 사는 데 반해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인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대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대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를 크게 하겠다.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높이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든 리더십을 너에게 이양하겠다. 이것을 선포해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앞에 말은 쏙 빼버리고 뒤에 말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명령만 전달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물에 익을 대로 익었으면 그 인생의 대사가 자기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인생입니까? 사람의 대사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대사로 여러분의 생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서 살고 계십니까?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그 두 사람의 두 대사를 대비함으로써 두 사람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생명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다시 다윗이 사울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울을 위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사울과 반대되는 삶의 대사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과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는 사람 앞에 지금 똑같은 골리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을 주관하시고 꼭 있어야 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그게 골리앗이죠. 그런데 누군가, 아니 사울에게는 골리앗은 그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돌이키게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요. 같은 선물이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는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기고 있는 이 문제는, 그 골리앗은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삶에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신다면 그 골리앗으로 하여금 이 사울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큰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선물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다윗은 20살도 안 됐잖아요. 제가 사실 성경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제가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6살이었는데 성경책 옆에 적어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반해서 말씀에 비추어지지 않은 삶의 시간들을 오래 보내다 보니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말씀 앞에 비치더라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서로 간에 주는 큰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이 대면하면요, 교제가 있으면 그 안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격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기보단 하나님이 제 인생에 늘 골리앗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게 성경책 한 귀퉁이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20년이 지나가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그 구절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어요. 17장 33절이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명사임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에서 소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소년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떨어질 겁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다 큰 장성한 아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드릴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소자, 아버지께 문안 여쭙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게 소자입니까? 대자죠, 사실은. 그죠? 근데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소자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0세쯤 되는 장년의 남자가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부를 때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만 소년이 아니라 히브리어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그렇게 부를 때 말고 상대가 나를 소년이라고 부를 때는 장성한 청년을 부를 때 소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미 장성할 때로 장성한 청년임을 드러내는 구절이죠. 우리가 보는 만화나 어떤 사파나 공가에서 다윗이 작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 대부분 다윗이 크다 이런 설교는 들어보시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함께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도망갔습니다. 이래야 돼야 되거든요. 그죠? 양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덤비면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기 치다라는 게 물건을 잡아치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자나 곰을 그대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조건절이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무협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둔 책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덩치가 작으면 찢어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못 쳐 죽입니다. 다윗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예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면 사무엘 하 23장 이하에도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 11장에도 반복해서 다윗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장수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첫 번째 그룹 3명 장수와 두 번째 그룹 장수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그룹의 3명 장수가 요셉, 바세벳 800명을 쳐 죽였던 사람 홀로, 그리고 야부소함 이분도 200명을 쳐 죽였던 사람, 그리고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세 명 이 우두머리가 참 유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다음 둘째 그룹의 장수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요압 그리고 아비새, 브나야. 아비새, 브나야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용맹하고 유능했던 사람들, 특히 브나야 같은 사람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한 청년을 아무리 군대 장관에 세워놓는다 한들 실력이 자기를 압도하지 않으면요, 장수들은 그 수하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택도 없죠. 그런데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섰을 때에 모두가 다윗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경해 마지 않습니까? 그 첫째 그룹 3명의 장수가 전쟁을 하던 통에 다윗이 그런 대사를 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와서 베들레헴에 진을 쳐요.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다윗 산성에 있었는데 자기 고향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혼잣말로 내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에 물 한 잔이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우두머리 세 명의 장수들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물을 떠옵니다. 생명을 바쳐 충성할 만큼 그 세 명의 장수들이 다윗을 존중해마지 않습니다. 다윗의 무예가 얼마나 뛰어났다는 겁니까? 사실 나중에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주지 않으려고 사무엘하 16장에서 약속하였던 것을 엎으려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너 홀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양피를 베어오면 죽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홀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몇 명을 죽입니까? 2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SF 영화나 무협 영화에 매우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죠. 카메라 기법으로는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탁월하게 그 몸이 빠르지 못하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다윗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실력이 되면요. 여기 사울과 대화를 할 때 주의 종이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이 아니 이 단어는 빠져야 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음즉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통 그 정도 출중한 실력을 가지면요. 시간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정체성은 달랐습니다. 주의 종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대사죠.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아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어지는 다윗의 신인식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기에 줄이 끼어져 있습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앞에 건져내셨은즉과 뒤에 건져내시리이다 이걸 동그라미 치고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앞에는 시제가 뭐죠? 건져내셨은즉 과거 시제죠. 뒤에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무슨 시제입니까? 미래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은 즉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그 믿음은 그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은즉 그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무엇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건져내셨은 즉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정이 뭡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간증은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큰데 뭘 못 믿는가? 그분이 내일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도 못하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지도 않죠. 지나간 어제의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내일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건져내셨은 즉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풀지 못하는 숙제, 풀지 못하는 사람, 그게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신앙생활 2, 30년 했으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좀 뛰어넘고요. 그 다음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여기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늘 여기만 이야기해야 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음 건 생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뭐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끊어야 될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철저히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행해야 할 것일 수도 있어요.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일 수도 있고요. 관계를 청산해야 될 것일 수도 있어요. 골리앗의 문제는 아주 범위가 확장되어야 해요. 내 안의 문제여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신앙의 성숙이 기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골리앗이 다 다르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큰 문제만을 골리앗으로 인식하고 산다면,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만 골리앗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산다면 신앙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하는 대상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미 20대에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오늘 행해야 하는 그 일에 나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제 건져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게 주실 내일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깨어야 합니다. 상황이나 삶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드린 다음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오늘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온다, 폭풍이 몰아친다, 문제없어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성경이 다윗이 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구절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한번 언급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횡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이 제비가 뽑혀서 나오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더라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둬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6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울 왕은 적어도 18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180 이상이 있는 옷을요, 갑옷을요, 투구를요, 소년 150짜리였다면 아예 입혀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입었다 한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갑옷이 커서 투구가 머리에 맞지 않을 만큼 커서 벗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39절이 이렇게 증가하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뭐라고요?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해요. 컸다라고 증가하지 않고요. 익숙하지 못하다라고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다윗이 아주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하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일단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얼굴이 바세바의 얼굴이고 다윗의 키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또 여러 예수님 얼굴이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얼굴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복음서에서 여러 나타내는 구절들을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 얼굴 참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극화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덩치도 좋고요. 인물도 준수했을 테고요. 실력도 탁월했잖아요. 사실 곰과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면요. 지금 여기서 자기를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칼을 주잖아요. 이 갑옷이 왕의 칼이고 왕의 갑옷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겠어요.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 언제 입어보겠어요, 우리가? 한번 입고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입고 나가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 나 안 입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멋진 옷을 벗고 평소에 자기가 입던 자기 옷을, 목동의 옷을 입고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와 돌을 치고 나가는 거죠. 전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왜 쳤을까? 옛날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출중한 실력을 가졌다면 제 생각에는 근접전을 펼쳐서 힘으로 완전히 제 앞에서 골리앗을 찢어 죽이면 이스라엘의 사기도 오르고 블레셋의 사기도 떨어지고 나아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예를 온 천하 만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어쩌든가 기회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돌 하나를 던지는데 만족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성경 곳곳에 묻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입던 옷을 입는다.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와 돌을 지고 나간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직책, 더 좋은 집, 더 많은 것,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역량에 부딪히는 직책이라는 옷을 입고 스스로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만 보지 않고 많은 남자들이 좀 더 예쁘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다가 자기 역량이 없는 여자랑 결혼해서 불행한 남자들이 많거든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유가 뭐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혀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기업에 총수된 자리에 능력 없는 자식을 앉혀서 기업이 망하는 일이 허다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주어진 은사들을 따라서 그에 맞는 자리에 옮기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욕심이죠. 욕심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직장에서건 배우자의 관계에서건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게 용기입니다.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옷을 입었으면요, 옷을 입은 자답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윗이 목동옷을 입고 나가죠. 그런데 10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었을 때는 목동옷을 더 이상 입지 않아요. 임금이 타는 가마 타고요, 말 타고요, 임금이 있는 용포 입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책임을 다하는 거죠.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용기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준 옷에 대해서 사명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부모라는 옷 아닙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부모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따고 옷을 입지 않았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냐, 여기 지금 어린이집이잖아요. 여기 어린이집에서 보모를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면 라이센스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격증 전혀 안 따고 부모들이 다 되었어요. 사실 얼마나 큰 모험이었습니까? 그러나 옷을 입혀주셨으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지혜로운 삶이 뭔지를 잘 깨닫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어머니로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어머니로 자라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갈라디아 3장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가 그 옷에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고요. 그러려고 예배 시간에 와서 또 말씀의 날을 비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이가 옷을 입는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잘 안 가다가 죄송한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분명히 뭐 체중이 더 많이 붙거나 이런 게 아닌데 옷은 자꾸 크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건 지금 옷의 문제로 국한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나이가 들수록 큰 마음이라는 옷을 갈아입지 못하면 이건 큰 낭패겠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더 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자꾸 왜소해지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줘요. 짐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면서 큰 마음의 옷을 입어가야만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고요. 포용할 수 있고요. 내 삶의 시간들이 비로소 세상에서 아름다운 봉사의 도구로 사용되겠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의과 교회 성도들에게 바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 입고 마음의 옷도 큰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가 이쯤에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더 남아있는데요. 1부에서는 빠르게 해서 다 마쳤는데 2부에서 말을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45분까지 와버렸네요. 매주 설교를 하는 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다음 주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강의 설교에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조금 더 하고 일부하고 순서를 좀 못 맞춰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여러분 여기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 입혀진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곰도 사자도 이기게 하셨는데 저 사람을 왜 못 이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사물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집니다. 이유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은 골리앗이라는 인물 자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상황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여기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깨우칠 때쯤 되면 관안에 들어갈까요? 그 전에 좀 빨리 깨우쳐서 아직 하나는 남은 생명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떤 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문제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겠죠. 49절과 50절이 이렇게 전개되죠.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돌 하나로 끝을 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손쉬운 표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시작해서 양궁이 남녀 단체전, 개인전을 다섯 번 했지 않습니까? 쏠 때마다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카메라를 깨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무예에 출중한 이 사람에게 거기 표적은 더군다나 키도 3m쯤 되셔서 얼마나 맞추기 좋은, 그것도 교만해서 벼슬에 움직이지도 않고 서 계셔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표적입니까? 한 발로 끝냈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갔을 때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이집트 백성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을 보지 않거든요. 홍해만 보거든요. 이집트 군대만 보거든요. 다 죽었다고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 홍해로 누가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셨죠. 뭐 하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하면 세상에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골리앗 앞으로 이끌고 가게 하셨다는 건 장애물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주시는 신앙의 훈련장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골리앗입니까? 문제만 보면 압도당하는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함몰당할 일밖에 없고 상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것은 또 다른 홍해요. 또 다른 여리고가 됩니다. 50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거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왜 나오죠? 칼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니까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겠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칼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죠. 모세가 이집트 군대를 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를진데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세상 위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낮아져라, 섬겨라, 내 말의 논리를 따르라. 그럼 내가 세워줄게. 제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말이 얼토당토 않더라고요. 이런 논리로 살아서는 절대로 빛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내내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겼지만 칼이 없었다. 칼 가지고 이기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이 강조하죠. 여러분 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일날 지금 나가서 돈 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죠. 뭐 공부라도 한 자 더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그리고 그 삶의 결과만이 후유증 없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대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다윗을 높이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직시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것이 작고 드러나지도 않고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 일에 우리의 온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서 듣고 세상에서 설득당하는 모든 말과 반대의 논리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뜻 순종해 가는 것이 과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된 자라고 고백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제스처만 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셔서 우리도 그 신앙의 걸음이 넓어지고 그 복폭이 더 하나님께로 온전히 뛰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신의과 교회 교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